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라는 철인 경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각종 장애물들을 시간 내에 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큰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 한 40대 미국 남성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했는데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냥 보기엔 매우 건강한 남성으로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근육이 굳고 굽은 자세가 나타나고 몸이 떨리고 다리를 질질 끌며 걷게 되는 증상이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이 남성이 14년 전에 파킨슨 진단을 받고 참 우울한 삶을 보내다가 운동을 시작한 거죠. 운동으로 병에서 오는 증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요, 마라톤을 13번이나 달렸고 철인 3종 경기에도 종종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텔레비전 경기 예선에서는 탈락하고 말았지만 이 남성의 삶은 경기 출전보다 훨씬 주목할 만합니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철인 경기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파킨슨 병을 알리고 연구하는 재단의 일원으로서 기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역경을 마주했든 가장 어려운 건 첫 걸음이다 라면서 첫 걸음을 떼고 나면 나머진 어렵지 않다라고 말이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제이슨 무라즈가 부릅니다. I won't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a watch in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Yeah, we got a lot at stake.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h.
한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트럼프 효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내 케이블 뉴스 채널의 시청률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알려진 폭스뉴스를 시청률 면에서 선두로 올려놨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적으로 불리는 MSNBC와 CNN의 시청률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청률 조사기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 방송사의 시청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가 증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연예 채널을 제치고 1위에 오른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막말 논쟁으로 대립했던 MSNBC도 2위. 전년과 비교한 상승폭은 MSNBC가 전체 기본 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5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케이블 뉴스의 대명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함께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지목해온 CNN은 세계의 뉴스 채널 가운데는 가장 뒤처진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CNN 방송을 넘어뜨리는 영상을 내놨었는데요. 이렇게 각종 정책과 막말로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뉴스의 중심이 되어온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언론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드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eef Lover. 비프, 쇠고기, Lover, 애호가. Beef Lover는 쇠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USA Today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한 명당 평균 쇠고기 섭취량이 25.2kg으로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쇠고기 가격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2006년에서 16년까지 쇠고기 가격이 50%나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쇠고기 섭취량이 급락했었는데요. 이렇게 쇠고기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2021년까지 미국 내 쇠고기 판매액이 약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햄버거 판매량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쇠고기 가격 하락은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같은 속성 음식점들의 햄버거 세트를 할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음식점들은 해마다 3%에서 5% 매출 성장을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3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하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체가 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6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미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대화로 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열었습니다. 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한 걸로 밝혔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 VOA 방송이 후속 보도 쉬지 않고 해드렸습니다. 자, 김영건 기자가 관련 소식을 매일 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ICBM이 뭔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제 준말이죠.
네.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는 이제 단거리, 또 준중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준에 부합하려면은 적어도 5,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한 그 미사일들은 이제 그 거리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화성 14형은 처음으로 그 거리를 넘어서서 이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쐈다면은 적어도 6,7,000km를 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부도 이게 처음으로 이전에는 목격되지 않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고 이제 분석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래서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이제 갖고 있다라고 단정 내리긴 아직 이르다는 이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 안에 이제 핵탄두를 그렇죠. 장착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이 다 갖춰져야 진정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ICBM이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고정식 발사대에서 쏜 게 아니라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그 위협, 이제 반전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미사일은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를 이제 보통 하죠.
네네.
근데 그 북한은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그 주력하는 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기존의 그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력에서는 사실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지배적이죠.
네.
북한의 워낙 무기들이 노후화됐고 아주 오래되고 낡았고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아주 최신 무기와 그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은 이제 북한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재래식에는 극복할 수 있는 재래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비대칭. 그러니까 적이 그러니까 상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특수전 전력을 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 핵이라든가 화학 무기,
네.
생물학 무기. 이래서 적은 그 무기 자원으로 큰 인명,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동식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미사일을
네.
고정식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런 첨단, 뭐 우주 또 지상에 있는 첨단 레이더로 충분히 포착이 가능해서 미리 이제 쏘기 전에 선제 공격도 가능하죠.
네.
하지만 이동식이라는 거는 이제 몰래 숨겨서 며칠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나 그 우주의 위성이 이걸 포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응하는 시간도 짧아지죠. 이런 게 바로 비대칭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번 미사일이 바로 이 이동식에서 발사했다는 게 진정한 위협이다. 왜냐하면 2012년에 북한이 이미 그 비행 능력을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네. 장거리 비행 능력은 또 대포동도 예전에 오래 네. 그 먼 거리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의 위협은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ICBM을 쏜 게 진정한 위협으로 본다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동식 ICBM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으로 발사해서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예. 이번에 그 북한의 ICBM이 뭐 전략적인 판도를 좀 바꾸는 그런 네. 분수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흔히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전략적 판도를 바꿀 때 이제 네. 이런 게임 체인저다 이런 네. 표현을 이제 쓰지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적인 진전이라는 그 평가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드렸듯이 이동식 위협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판세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탄두를 실제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여태까지 확인된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미사일이 뭐 북한 정부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장 그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 수천도의 그 엄청난 열을 그 탄두가 견디고 대기권 안에 진입을 다시 해서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목표한 그 타겟에 네. 겨냥을 한 곳에 정확히 떨어져야 이제 그 능력 인정 받는 건데
네.
그 능력이 아직도 그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지 ICBM의 진정한 능력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아직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요. 이번에 그 거리만 봐서도 그 알래스카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6,7천 킬로미터를 이제 비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네.
그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30만 명이 산다는 거죠, 미국인.
네.
그러면 그 알래스카의 그 30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냐, 이제 국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미사일이 거기 떨어지면은 그 엄청난 이제 그 인명이 살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생각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맞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은 별도로 미 고위 관리들은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그 ICBM 한 발, 두 발, 내지 세 발 정도 쏘는 거는 충분히 미국의 그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로
네.
격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북한의 이번 ICBM이 ICBM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은 갖추지 않은 기초 단계,
네.
뭐 날아가는 비행만 네. 성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완전하게 네.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이전
전문가들마다 그건 이제 견해가 많이 엇갈립니다. 근데 보통 미 정보 국방 정보 당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여러 이제 미 정부 관리들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게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시기도 의미심장한데.
뭐 예전에도 몇 번 쏜
네.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축포 야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 독립기념일에 뭐 축포 야외를 터뜨렸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미국
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네. 격앙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왜 이렇게 핵미사일에
예.
개발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뭐 표면적으로는
네.
또 북한 정권은 늘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
네.
그다음 미국의 공격 여유에 맞선
네.
우리의 억제력 차원에서 이런 핵 미사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또 UN의 북한 대표부 관리들도 저희랑 통화를 하게 되면 꼭 주장하는 말이 리비아라든가
네.
이라크의 전례를 봐라. 특히 뭐 카다피 같은 경우는 핵 개발을 포기했다가 나중에는 저승으로 가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을 틀어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해를 보면은 미국이 과연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는가? 정권교체 전략을 갖고 있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네.
두 나라는 절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네.
한미 정상회담 누누이 이런 표현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서 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권 유지, 김정은 정권, 김씨 가족의 권력을 틀어지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만 애국게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죠. 왜냐하면 그 김정은 정권의 그 김씨 가족의 그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그 핵미사일 개발에 쓴 돈이 적어도 이제 40억에서 50억 달러로 한국 정부는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돈이면은 이 정도 돈을 만약에 북한이 경제 발전이나 북한 주민들의 그 민생 발전에 썼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네.
새로운 그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이제 적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지만 분명히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북한이 했는데요.
네, 네.
미국의 대응 움직임 어떠셨습니까?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격앙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유럽을 방문 중인데 매우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북한 정권이 이제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금지선,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모함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 압박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기자들이 그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밝히지 않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존의 수단들이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는데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구사할지 또 일각에서는 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이제 고개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무력, 그러니까 선제 타격 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만약에 공격을 하게 돼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게 전쟁 개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2천만에 가까운 한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무력 대응에는 이제 우려하고 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북한 협상, 북한과 다시 또 대화를 해야 되냐.
네.
근데 지난번에 여러 글이 저희가 잘 알겠지만 북한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네.
여러 가지 속임수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또 그 동결만으로 또 동결한다고 해놓고 다시 또 뒤에서는 다시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안전장치가 검증장치가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또 제재와 압박도 아직은 이제 그 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움직임을 돌릴 수 없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대 압박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제 북한이 방향을 틀지 않고 ICBM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네.
또 중국 의존,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게끔 하는 게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첫 전략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거의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이 맥시멈, 최대의 압박이 아니라 미니멈, 최소의 압박을 가했다.
네. 네,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 전략적 딜레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전문가들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북한의 핵 개발 네. 욕구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네.
뭐 늘 하는 얘기긴 네, 하지만은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로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을 단단히 죌려면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2차 제재, 세컨드리 보이콧이죠.
네.
북한과 상대하는 모든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의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중국의 은행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하는 그래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게 하는 방법 또 북한의 그 여러 선박들이 외국 항구에 그 가지 못하도록 적극 접근권을 다 막아버린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이제 들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그 북한의 김정은이 두려워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뭐 무력도 뭐 옵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북한 정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무시하고 이번에도 ICBM을 개발했듯이. 왜냐하면 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에이 뭐 말만 저렇게 하지 하면은 뭐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못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역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결국은 네. 자신의 권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는 게 얼마나 허수아비고 그저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조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그냥 대대적으로 전단과 여러 가지 그 정보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보내야 된다는 이제 주장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틀즈가 부릅니다. Love, 사랑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들과 동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인들에게 재외동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고 한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이었던 워싱턴 동포간담회가 지난 1일 워싱턴 시내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6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동포간담회는 이전 한국 정부가 주관한 간담회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먼저 저녁 만찬 아닌 오찬 행사로 열렸고 간담회 시간도 두 배로 늘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한인들은 문 대통령이 한인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다는 한인 언론의 보도를 일찌감치 접한 때문인지 호텔 정문 앞에서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등의 내용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호텔 정문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은 연예인을 기다리는 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복 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한인들은 호텔 2층 간담회장 앞에 설치된 보안 검색을 거치는 동안에도 힘든 기색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은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미국에 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장관님들 취임하시는데 그 학력에 위주하지 않고 학력보다는 실력 위주로 뽑으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를 보시고 장관 취임을 하시는 거 보고 그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20대 한인 커플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직접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문재인 대통령님 애칭이에요.
저도 같이 지지하는데 이제 뽑혀서 와갖고.
함께 온 유학생 김민호 씨는 정치에 무관심했다가 문 대통령 정권 이후 생각이 달라졌고 지금은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온 한인 여성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꾸준히 시민운동을 벌여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오피셜리 초대를 받는 그런 게 되니까 되게 변화가 있구나, 정말 그런 게 좀 체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밖에 10여 명의 한인들도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거나 지지하기 시작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응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문을 지나 간담회장 앞 로비에서는 한인들이 구호를 외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캐나다와 하와이주, 미 동부 애틀랜타, 뉴욕 보스턴, 중부 시카고, 휴스턴, 그리고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10여 개 도시에서 모인 한인들의 수만 250명에 달했습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초청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목적 아래 가급적 전국구로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또 이전에 배제됐던 명단이 올랐습니다. 보수 진보 등 성향별 분석은 없었지만 각 분야와 단체들이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고 기여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오가 되자 간담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색 조명 아래 세워진 태극기와 성조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태극기가 세워진 강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함께하는 재미동포 초청 오찬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가 붙었습니다. 진행자로 나선 한국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께서 입장하십니다를 외쳤고 한인들 모두 기립박수로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또 한인 어린이가 대통령 내외에게 화환을 안겼고 국가 의례 없이 한인 단체장의 환영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특별위원도
문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열린 간담회이니만큼 한인들에게 정상회담의 소감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어조로 연설 내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은 30여 차례 박수갈채를 보내며 문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을 비롯한 미한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위한 영사인력 확충 등 재외공관 역할 확대, 그리고 동포사회 한국문화 교육 지원과 차세대 동포의 리더 양성 등의 내용입니다. 대통령 연설에 이어 지역 한인 음악가들의 연주와 한인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했다는 한인 여성은 아들과 함께 울먹이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전달한 한인들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93세 정규석 어르신 울먹이시며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달라 하신 문미수님과 아들 리안이 동포 여러분의 당부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영부인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인들의 요청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에서 선보였던 한복 차림의 김정숙 여사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똑바로 서도록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동포 간담회는 600여 명 한인들과 문 대통령의 기념 촬영 후 대통령 내외의 퇴장으로 마쳤습니다. 한인들은 간담회가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여운을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매튜리 코비 미정부 조달협회 회장은 자신은 보수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에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의 대통령이 되셔서 그리고 또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자리 이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미국과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 또 경제 교류 그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이 고용 창출도 하고 경제 개발도 하지만 미국에 같이 윈윈하는 전략적인 그 이 서로 그 뮤추얼 베네핏한 그 관계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이민 왔다는 20대 한인 여성은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났다며 울먹이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너무 벅차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앞에 등장을 하셨거든요. 커튼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뵀어요. 근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많은 지지를 받고 가는데 마음이 더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촛불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리고 너무 와닿았어요.
일부 한인들은 재외 동포에 대한 지원 내용과 관련해 미국 시민이 된 한인들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인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마치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마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백성원입니다.
네, 백성원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토머스 제퍼슨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1801년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퍼슨은 우리 연방당원들에게 우호적이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퍼슨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연방당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화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민주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퍼슨의 지지자였던 버지니아 출신의 윌리엄 가일스는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이 국민의 의견과 일치하더군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데 연방당에 화해 손길을 내미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이런 우호적인 손길이 약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민주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해임시켜야 합니다.
제임스 먼로 역시 제퍼슨 대통령에게 강경한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내용과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참으로 건실하고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앞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연방당은 지난 12년 동안 정부를 장악해왔고 그러는 동안 국가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지금 일부 연방당원들은 대통령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손을 잡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오랫동안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던 수많은 민주공화당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화합을 위해 연방당원들을 정부 고위 요직에 그대로 둔다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민주공화당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의 대립 속에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 구성을 단행했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공직은 열렬한 민주공화당원으로 채워졌고요. 단 한 자리도 연방당에게 돌아온 자리는 없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지니아의 제임스 매디슨을 국무장관으로 정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는 펜실베니아주의 알버트 갈라틴을 지목했는데 갈라틴은 의회에서 민주공화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알렉산더 해밀턴만큼이나 금융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뉴 잉글랜드를 연방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헨리 디어본과 리바이 링컨, 기든 그랜저 같은 민주공화당의 협조적인 뉴 잉글랜드 지역 출신들을 강요로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대부분 강요들은 제퍼슨 대통령에게 잘 협조하는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행정부 주요 공직 모두가 제퍼슨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열렬한 민주공화당원으로 채워지자 연방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부터 지난 12년 동안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해왔던 연방당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강요들이 모두 민주공화당 출신들로 채워져서 반발이 심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미리 예상했던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연방당이든 민주공화당이든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아우성을 쳐도 제가 내린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강요를 새로 임명한다거나 해임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겁니다.
행정부 강요 구성을 마무리 지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행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최측근인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과 알버트 갈라틴 재무장관과 함께 가장 먼저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매디슨 국무장관과 갈라틴 재무장관은 존 아담스 대통령 정부 같은 대규모 지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정부 부채를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부채가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으면서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정부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당장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물려가며 선조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하루빨리 상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할 생각입니다. 먼저 위스키나 담배를 포함한 일부 제품의 생산세와 판매세를 줄여서 세금을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대사의 수도 가능하면 줄이고 세금 조사원도 완전히 없앨 생각이고요. 또 정부가 수입관세와 국유지 매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행정부 내에 불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는 없애서 정부 예산을 절약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존 아담스 대통령 임기 말에 연방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연방당 판사들이 모두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인간의 모습,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엔 힘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미국 남성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닥쳐있는 도전과 역경은 뭔가요? 이번 한 주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첫 걸음을 떼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